설교와 설교자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교문의 그 형식에 대해서 전수 목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설교자가 준비하고 선포해야 될 그 설교의 그 메시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 설교, 구원을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복음 설교, 전도 설교, 구원 설교,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성화된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성화의 설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 모든 계획을 알려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경륜에 대해서 점점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책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교육에 대한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이럴 때에는 한 주에 한 번씩 꼭 복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그런 시간에는 이와 같은 성화 설교, 또 저녁 모임 같은 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 모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설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도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존스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은 꼭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매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맨날 구원 설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교회를 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냐,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배분을 해서,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 설교, 성화 설교, 그 다음에 교육 설교, 이 셋은 서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명제는 뭐냐 하면, 설교는 항상 신학적이어야 되고 신학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를 간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교 간다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통합적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전체를 잘 꿰고 있어야 여러분이 설교를, 오늘 설교한 거, 그 다음 주에 설교한 거, 이 설교한 게 모순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순이 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아 죽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모순이 많냐, 그럼 왜 그래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치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말씀이 헷갈리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는 모순이 없어야 돼요. 1년 360을 설교해도 그 안에 모순이 없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 모순이 없어야 되냐, 구원에 관한 한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하나 마태복음을 설교하나 계시록을 설교하나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모순이 생기면 안 돼요. 특히 행위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설교할 때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열심히 설교하다가 창세기나 아니면 마태복음 가서 이렇게 율법적인 걸 설교할 때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20년 지금 넘은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1970년대,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 행위구원을 가르쳤어요. 버스 타지 마라, 주일날 뭐 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 통합적인 이해, 성경에 대한 이 통합적인 이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외에는 통합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율법, 그걸 그대로 지키고 믿음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두 개가 다 콤바인이 돼야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절대 모순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 이 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를 들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로교 신학이 다르고 감리교 신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순복음 신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전도대회를 합시다 하고 그 강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은 하지 말자 그런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학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복음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 죄가 뭐냐.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이 뭐냐. 회개가 뭐냐. 그렇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종말론까지 이 모든 게 다 신학인데 우리가 이번에 신학은 배제하고 같이 모임을 갖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복음 설교에도 가장 중요한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이 전도 설교뿐만 아니라 성화 설교, 교육 설교 이 안에 신학이 충만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설교와 신학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어컨 조금 켜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조직신학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조직신학, 우리가 이제 이번 신학원에서 하고 지난 학기도 했잖아요. 조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심장 이런 것처럼 몸의 조직을 얘기하는 게 무슨 조직이에요? 이게 말이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 이렇게 돼 있거든. systematic.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조직신학이 뭘 가르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직신학은 성경에 대해, 성경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죄가 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어떤 분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 믿음, 그렇죠? 칭의, 그렇죠? 영화롭게 된다는 영화, 성화, 그 다음에 종말, 사탄과 천사들, 천국과 지옥,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어제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옥. 그렇잖아요. 그럼 지옥을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만 갖고 지옥을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지옥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54번이 나와요. 54회. 그럼 그 54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54회를 다 찾는 거예요. 그걸 다 찾아서 정리를 해버리면 지옥은 어디에 있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고, 그렇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54구절을 다 통합적으로 보면 나오죠? 그렇게 정리한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이 잘못돼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성령 어디 한 군데 읽더니 아 성령님 무슨 바람처럼 아 성령님은 에너지구나 인격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한 구절만 놓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한 걸 쭉 다 찾으면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걸 하시는 분이고 어떤 특징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해서 정리해 놓은 신학이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면 나오고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올바로 박힌 상태에서 성경을 전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기 지금 1948년도에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섰어요. 저 이스라엘이 진짜 구약시대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저 이스라엘과 상관하시냐. 아브라함의 저 후손이냐. 이거 저 땅, 저 이스라엘이. 그렇죠? 저게 아니냐. 저게 결정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저 이스라엘이 어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예언의 계획에서 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저게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종말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이 신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 신학. 조직 신학이 딱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맨 끝에 이르는 천국과 지옥과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새 예루살렘과 불호수와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신학이 아주 딱 논리정연하게 딱 서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가운데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설교가 어디서 나오든 항상 통일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모순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모순된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설교는 항상 조직신학의 총체적인 틀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7년 환란기가 다 끝난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민족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방민족들을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나누어서, 양민족에 속한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염소민족에 속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배해놓은 영원토록 불타는 불에 들어가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내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절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 중에 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고 그렇죠? 헐벗을 때 뭐 줄일 때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감옥에 찾아가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맥락이 그런 설교, 그게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냐 그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내 작은 형제는 유대인 그 성도들 향해서 그 유대인 성도들 7년 환란기에 그 속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는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다음 밑도 끝도 없이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헐벗었을 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고 찾아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렇죠? 마태복음 설교할 땐 그렇게 설교하고 로마서 가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위로만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1년에 반은 믿음으로 되고 반은 행위로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새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죠. 뭐라고 글을 올렸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은 받았어도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도 날마다 짓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순복음 신학 거기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한번 구원 받았어도 어때요? 죄를 짓고 그 죄에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아 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운명을 달리 만들 수 있다. 이거 평생토록 고백해야 된다고 목사 앞에 가서 이거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그냥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이걸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조직신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전체 뜻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뜻이 세부사항보다 항상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서 그리고선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총체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우주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도 맨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이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이 그런 구원받은 자들로 채우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원대한 그 구원 계획에 그 광활함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이제 앞으로 때가 충만히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들이든지 그렇죠,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든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때가 완전히 차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모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3장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이 신비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신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모아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 누구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다 보여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온 우주공간, 그 안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모든 걸 알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가. 그냥 밥 먹고 그냥 복 받고 그냥 이걸 다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이게 별거 없고 이게 죄덩어리인 것 같아도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영어로 가서 보면 divine nature, divine을 한다는 단어를 쓰세요. divine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그런 사람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이걸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통합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기까지 목사가 이 단계가 올라와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제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셋째 유형의 교육형 스타일의 그 설교에 이제 적합한 거죠. 그래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복음의 광대한 범위와 그 영역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강해를 통해서 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성화뿐만 아니라 교육에까지 이루어져서 이게 풍성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교회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이 안에서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서 보시면 두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꼭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성화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거기에도 또 뭐가 나와요? 교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서신서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설교, 성화설교, 교육설교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를 해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설교의 낭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전도설교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구원받았다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성화설교나 교육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제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성실하게 전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떨 때는 전도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성화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교육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만 믿고, 어떤 공교, 오늘은 설교, 전도설교니까 오늘 꼭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선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예, 성화설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설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문이 뭐냐, 설교문, sermon. 이거 지금 설교문이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도 제가 설교문을 딱 이렇게 작성해요. 이거 한 장, 뒤에 한 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할 걸 쭉 적어 옵니다. 이게 설교문이에요. 이게 설교문. 자, 그러면 설교문은 뭐냐? 그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첫째, 설교문은 수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설교문하고 수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문과 수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수필은 선포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읽기 위한 글이에요. 그 안에 미사려고가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멋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야만 수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수필은 반복을 자꾸 사용하면 사람이 지겨워해서 안 돼요. 근데 설교는 단순하게 자꾸 반복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그걸 듣고 새겨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수필문은 좋은 설교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설교문은 좋은 수필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집을 사서 읽다 보면 그걸 수필집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매끄럽게 매끈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설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필은 뭘 이렇게 읽다가 아니면 보다가 자기의 그런 발상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저 뭐 읽다가, 신문 읽다가, 뭐 소설 읽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런 생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설교가 아니다. 네. 그래서 수필에는 또한 도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도전을 주고,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심하게 주고 이러면, 그러면 읽는 사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수필문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에는 반드시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설교는 강의 아니면 이 성경 공부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의나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내용이 이거라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설교가 거기에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에 부흥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독립교회라고 하는 데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설교를 성경 공부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흥이 없어요, 거기에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결심하도록 촉구를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1장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의 왕국이 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식으로 설교를 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진영에서 공부하시고, 이 신학을 하시고, 뭐 설교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설교할 때 하고 성경 공부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아, 저건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거구나. 저 목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구나. 이두 개가 반드시 달라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 설교와 다른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건 달라야 된다. 이거 구분을 못해갖고 성경 공부를 설교 시간에 해놓으면 잘할 것 같죠? 사람이 올것 같죠? 오지 않습니다. 안 늘어요. 그런 건 인터넷에도 쌓여있거든요. 그거 들으면 뭐하러? 굳이 교회까지 와요? 안 와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책으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책으로 읽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고, 이런 걸 하면 안 와요, 사람이. 예, 그것이 아니라, 여기를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설교, 여러분도 뭔가 감이 잡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설교문은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반드시 강해로 작성한다, 그렇게 적었는데,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능한 한. 왜 그러냐면 100% 강해만으로 하는 거 그거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이라고 적은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에는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설교는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어요. 주제 설교는 자 건축 헌금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해서 한 5주고 성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건축하는 걸쫙 짜갖고 내 주제가 지금 이제부터 돈을 모으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쭉내 머릿속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주제가. 이번부터 이번 한달 동안은 헌금 모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아예 정하고 그리고는 그 주제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선 설교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를 지금 제일 쉽게 이제 헌금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구원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도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이 거길 또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오늘은 무언가 이 성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주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강해 설교 하다 말고 예를 들어 지난 5월인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교회에 그 다음 주에 가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설교를 해요? 죽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이 뭐냐고 내가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주에는. 왜 그러냐? 그때가 아니면 그 가족들은 교회 오를 게 거의 평생 안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 때, 구원이 뭐고, 예수님 믿는 게 뭐고, 부활이 뭐고, 이런 것들을 그때 외에는 거의 설명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거할땐 주제 설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이런 데 가고 창세기 뭐 25장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제를 분명히 가지고 가서 그날은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를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많은 경우 주제 설교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주제 설교를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주제 설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9.11 사태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날도 그냥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온 세상이 벌컥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날은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런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이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제 반드시 강해 설교로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제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제 영어로다 된 그런 그 이 단어 색인이 있어요. 스트롱 단어 색인이래. 여러분 베들레헴 성경이나 이런 데 갔어서 예를 들어 기억하고 치시면 기억에 관련된 단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 기억 시리즈로 내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 설교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기억이라는 단어는 remember란 단어잖아요. 영어로 remember를 치면은 remember가 쫙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걸 remember, 요걸 기억하고, 요걸 기억하고, 요걸 기억하고, 요걸 기억하는 요 설교를 내가 해서 4주고 6주 동안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 우리 믿는, 요렇게 설교를 쭉 짜면 요게 주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또 예를 들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영어로 글로리 아니에요? 글로리를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난 영광도 있고, 그렇죠?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영광도 있고, 계시록 1장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 영광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한 4주 정도 하나님의 영광, 영화론 몸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 주제 설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은혜, 영어 grace를 가서 찾으면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은혜가 이런 의미의 은혜구나 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또 이번에 4주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주제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강단에 서서 남을 내려치거나 까기 위해서 그렇게 이 주제 설교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강해 설교는 뭐냐? 그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40번 강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 안에서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52장, 예레미야 애가가 5장 그렇게 돼 있어서 39번은 제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말씀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었으면 여기서만 얘기해야 돼요. 이걸 읽고 또 구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첫째 설교가 우리는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의 제목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구원의 심취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읽어도 거기서 구원을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틀린 게 아니죠. 신학적으로 맞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가 오늘은 구원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1년 365일 구원 설교를 하는데 이건 텍스트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구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근데 텍스트가 오늘은 구원 텍스트가 아닌데도 그거를 구원으로 이야기하려면 텍스트를 꽈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곡을 해야 그 구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를 영해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텍스트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구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그 텍스트에서 나오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텍스트를 읽어야 돼요. 뭐 두 절이든 세 절이든 얼마 정도 텍스트를 읽고 그 앞뒤 문맥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대언자가 처해 있던 그런 그 상황과 그 교회 아니면 그 수신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그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게 설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요약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메시지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면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설교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아, 예레미야 1장, 야 이거 내가 읽고 나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듣기 전보다 내가 훨씬 더 좋아졌다, 요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날 설교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설교하는 게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강해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외국 가서 신학했다거나 뭐 원어를 조금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는 이 성경 구절 원어는 뭐고, 그렇죠? 이 원어의 배경이 되는 어근은 뭐고, 뭐 해석이나 그리스 말만 그냥 내리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설교 다 끝냈습니다. 끝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그리스 말 어원 설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 말이 안 되니까 영어 가지고, 영어 갖고 또 영어로만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나면 그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원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거 하는 거 찾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예,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어나 원어 그 뜻을 알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구절이 지금 20세기 전에, 25세기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강해 설교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발견되는 조직신학의 그 틀이 있잖아. 이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 조직신학의 여러 그 부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교리가 여기서 특정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거를 딱 캐치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교리가 특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읽어주면 그럼 뭐 설교자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이든지 뭐든지 해서 요약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요점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 일단은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강해 설교에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대로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 강해 설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나중에 주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주일이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가 일주일 내내 고민이에요. 일주일 내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해보시면 야 이거 도대체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큰 걱정이에요. 이렇게 주제가 많은 것 같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강해 설교는 어느 책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러면 주제가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서 보니까 파당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혼 나와요. 그렇죠? 법정으로 이 성도들 끌고 가는 소송 얘기가 나와요. 부활, 주의 만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헌금하는 이야기. 예, 이 사도 바울은 모함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을 담은 그와 같은 그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설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이렇게 해당이 되지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하고 설교를 하면 주제가 계속 잘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형제 자매가 이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에 그걸 듣고 와갖고 이혼 설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에 너 어디서 들었어요. 그리고서 오늘은 내가 이혼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형제 자매가 이혼합니다. 이건 나를 두고 했구나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걸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우서 쭉 나가는 가운데 결혼도 있죠. 이혼도 있죠.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행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지. 어떤 사람 하나를 특정해갖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 음행한 거 얘기해야 되겠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해 설교가 좋은 거다. 예레미야든지 예레미야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러면 주제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 아,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아, 목사님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구절 읽고는 신문 읽고 뭐 딴 얘기 다 해놓으면 그러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잘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특정한 교리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발견한 이후에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게 남한 땅에 인천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거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강해 설교다. 자, 설교문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두서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설교자가 딱딱딱 이렇게 집어줘야 유명 강사라는 게 뭐야? 집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종로학원이다 보다 유명 강사가 뭐야? 잘 집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약 정리를. 그러니까 목사도 요약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상고하고 그 안에서 받은 그 메시지를 그걸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뭐 3분이든 5분이든 대충 오늘은 이러이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이게 하면 설교 제목만 들어도 아 오늘은 대략 이런 메시지가 설교 말씀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서론을 대충 얘기했잖아요. 설교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오늘 목사님이 대충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런 교리의 말씀 그걸 향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30분이고 40분 동안 이 논리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어떤 경우는 예화도 사용하고 어떤 경우 예화도 밖에 있는 예화를 사용해도 되고 어떨 땐 성경에 있는 예화를 사용해도 되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내가 이 드라이브 해갖고 가려고 하는 그 목표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맨 끝에 가서 오늘 설교 주제와 제목에 마땅하게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청중들이 이걸 듣고는 아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도 다 나올 겁니다. 또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예요. 맨 끝에 한 번에 모아서 딱딱딱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나 설명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중간 한 번씩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설교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상황을 봐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에는 예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냐? 청중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대한 설교는 대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대개 위대한 설교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문 준비에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렇게 볼때 도끼나 칼 이런 거, 이거 이 대장장이가 쳐서 만드는 거 보시죠? 처음에 그냥 철을 올려놓고 까잖아요. 그게 쇠처럼, 이게 칼처럼 보여요? 근데 딱 치면 나중에 칼처럼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설교문 처음에 작성해 놓으면, 야, 이게 그렇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고, 공을 들여서 이걸 착착착착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술술술 흘러가게.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그날 적어 놓은 그 설교문이 내가 생각해보다 술술술 이게 흘러나가는 그런 설교문이면 그날 설교가 잘 됐다. 그런 느낌을 자기가 받아요. 근데 자기가 설교문을 적어 갖고 왔는데 이게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게 이렇게 적어 갖고 왔어요. 이러면 그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설교가 안 됩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 가능한 설교문이 좀 술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공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퀘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창조행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한 마지막 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교문을 준비해갖고 설교 시간에 나가도 설교 시간에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